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전보장 요구를 서방 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군사,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군사 고문들이 제출한 제안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최근 서방 측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옛소련 국가들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불허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측과 회담이 진행될 것임을 거론하면서 러시아는 이미 서방 측으로부터 건설적인 대답을 듣고자 그와 같은 요구사안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인 25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정기한 병력 중 약 만 명을 기지로 복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들 병력이 크림반도를 비롯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와 쿠반 등에서 진행한 훈련을 마치고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9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총책임자인 천취안 구어 신장 위구르 공산당 위원회 서기가 최근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5일 천취안 구어가 더 이상 서기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며 후임에 마싱루이 광둥 성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천 씨가 조만간 세보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인사 조치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당 서기직을 맡아온 천 씨는 자치구 내 인권 탄압 문제에 연루된 최고 책임자로 평가됐고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 정권이 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새 여행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탈레반 정권 권선징악부는 이날 여성들은 가까운 남성 친척이 동행하지 않은 한 72km 이상 여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택시 운전사들에게 히잡 등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들만 태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딕 아키프 마하저 권선징악부 대변인은 VOA에 새 규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권선징악부의 새 지침에는 운전사들에게 수염을 기르도록 하고 기도를 위해 업무를 잠시 중단하며 차 안에서 음악을 틀지 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지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25일 기준 지난 24시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0만 4,611명을 기록했다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1,000명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총 사망자 수가 12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일부 과학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연휴 이후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연기하고 통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미셸 프랑케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예정대로 내년 1월 3일 열 방침이라며 경제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피하도록 다른 부처 관계자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에서 계속되는 폭우로 댐이 붕괴되는 등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루이 코스타 바이아주 주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만 개 가까운 도시가 폭우로 피해를 봤다며 적어도 18명이 사망하고 2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어 당국은 이번 폭우로 3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아주 이탄베시에서는 지난 25일 저녁 댐이 붕괴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브라질 기상당국은 내일까지 50mm, 일부 고립된 지역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바이아주의 추가 홍수와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2022년 새해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분명한 위협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의 일부 재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접어든 이후 일부 경제 부분의 성과를 부각하며 한 해를 승리해라고 연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평남과 함북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5도, 낮 최고 영하 8도에서 6도, 바다의 물결 동해는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도 미북 관계는 장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기에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의하고 한국과 함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종전선언 등 대북 외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VOA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미북 관계를 짚어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시대와 결별을 선언하며 올해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My fellow Americans, we have to be different than this.
대북 정책에서도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임이 예견됐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등 전례 없는 정상외교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미북 관계는 오랫동안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인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비롯한 산적한 국내 현안과 다른 주요 대외 사안에 밀려 진전 가능성이 낮은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비교적 빨리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내놓은 것입니다. 핵심은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이나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도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 의지는 5월 21일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과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대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내고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도 깊이 관여한 국무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성김 대사를 대북 특별대표로 전격 임명한 것입니다.
That Ambassador So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이때 발표된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약속을 존중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당시 VOA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 등 북한이 불쾌할 만한 주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대북 관여에 대해 가능한 긍정적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눈에 띄는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5개월 만인 6월에서야 첫 대미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6월 1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보도입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전문가와 언론 등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적대적 표현 없이 대화 준비를 언급한 점을 들어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언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북특별대표로서 처음 한국을 찾은 성김 대표는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미국과 북한이 일단 만나서 서로가 원하는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리성권 외무상 등 연이은 고위급 담화를 통해 미국의 기대를 서둘러 일축했습니다. 그러다 7월 말 남북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되고 이 과정에서 남북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세 반전의 신호인지 잠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곧바로 통신선을 다시 차단했고 미국을 향해서도 대북 적대 정책 철회가 대화의 선결 조건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연이어 발사했고 이를 도발로 규정한 미국을 향해 이중기준 적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적대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등 역내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대북 관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실례로 식량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비롯한 대북 인도 지원 협력에 대한 미한 간 논의는 마무리 단계까지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의 입구로 거듭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북핵 수석대표는 물론 안보실장, 정보당국 수장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회동이 잇따르면서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한 간에는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선 흥미있는 제안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이 적대정책 철회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 따르면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와 관련해 먼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는 없습니다. 특히 미북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제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거듭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다만 제재를 포함해 온갖 종류의 문제들과 관심사를 매우 전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협상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완화 등 적대 정책 철회 문제도 일단 협상장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제시한 선결 조건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를 놓고 줄다리기하며 바이든 정부 첫해 미북 관계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역시 북한의 대외 기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코로나 유입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한 뒤 여전히 이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선임국장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 국면이 북한 정권에는 고립의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was willing to come out this year and engage the United States despite COVID.
고스 국장은 북한은 자신이 바라는 무언가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과 관여할 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럴 용의가 없고 따라서 북한에겐 코로나 국면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고립을 계속 유지할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구상을 시도할 여건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정말로 원한다면 다소 극적인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지만 미중 경쟁, 다시 불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코로나 변이 재확산, 이란 핵 합의 복원 등 다른 현안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f the Biden administration really wanted to, as we say, kickstart talks with the North, they would have to do something a little more dramatic.
갈루치 전 특사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은 분산돼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시점에 북한 문제에 집중하겠지만 현재는 그럴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관련 새로운 동북아 구상에 나설 적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세계 인권의 날이었던 지난 10일 북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첫 대북 제재 조치인데 이에 대해 북한은 이례적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 새해 미북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외 메시지를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내일은 두 번째 순서로 미북 협상 속에 고도화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2년 새해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북한 등 대외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에런 데이빗 밀러 수석연구원은 23일 미 CNN 방송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직면할 주요 대외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위기, 이란과 북한과의 긴장 고조를 꼽았습니다. 북한 문제의 경우 김정은은 최근 들어 비교적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이 2017년 이후 하지 않았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두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팀슨 센터의 조엘 위트 수석 연구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현재로선 반쪽만 옳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지만 북한과의 직접 관여는 망설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주도 외교를 재가동하기보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용히 모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수석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에서 안타깝게도 모두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정치는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최상의 억지와 외교 전략조차 안정된 결과를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서의 위험한 외교 정책 문제에서 점점 더 수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이상수 한국센터장과 리카드 루빌라 한국센터 프로젝트 조정관은 지난 21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추가 개발 계획에 주목하며 북한이 조만간 3,000톤급 신형 잠수함에서 여러 발의 장거리 SLBM을 쏘아올리는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전문가는 미국과 북한이 불신과 접근법, 각각의 요구에 대한 이견 속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선 어느 정도 병행적이고 실질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 구축과 대화에 시동을 걸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한국은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북한은 향후 회담의 진입점으로 모든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정책의 부분적 해제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낳을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 유예는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의지를 미국에 납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북핵 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무기 고증대를 제한하는 정책 변화와 위협에 앞서기 위한 투자 확대, 한반도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 대응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 국가정보국장실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특히 한 기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는 다탄두 재돌입체 형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막기 위해 북한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유예 조치를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비핵화나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북한의 제재 완화 노력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급의 미사일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위협에 앞서갈 수 있도록 국가 미사일 방어를 조정하며 진행 중인 미국의 핵 현대화 노력을 완료해야 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범위의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고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과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작전 능력 등 연합군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제안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외교정책연구소의 스티븐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최근 공군대학교 저널에 올린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무력은 선택지로서 배제된다면 비핵화와 평화 안보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속적이고 장기화된 협상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의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한국전쟁과 모든 호전적 행위를 종식하는 역내 방정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블랭크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북한 모두의 상호 안보를 보장하는 6개 나라의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모든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6개국이 있는 동북아 역내 안보에 대한 구상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인 도널드 커크스는 지난 22일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올린 칼럼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긴장만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커크스는 북한의 경우 미국이 북핵 미사일 실험의 결과물로서 부과한 제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어떤 합의에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종전선언을 미한동맹을 약화할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분명한 위협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의 일부 재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갖춰야 하지만 아직 일부 분야는 미흡한 상태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유엔군 사령부는 대북제재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면서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북한의 많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목격했는데요. 이런 미사일들이 한국과 주한미군에 가하는 위협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I think while the tests themselves are not serious threats,
미사일 시험 발사 자체는 심각한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그것들을 도발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도발을 당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고체연료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주한미군 또 일본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고체연료라는 건 간단히 말해 미사일을 지하에 숨길 수 있고 매우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미사일을 목표로 하는 동맹의 작전 수행도 매우 어렵게 합니다. 또 이런 미사일들은 오래된 70년대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확성이 높습니다. 훨씬 큰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죠. 따라서 맞습니다. 이들 시험들은 심각하진 않지만 그 미사일들은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달 초 미국과 한국은 작전 계획을 갱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작전 계획을 위한 새 전략 기획 지침을 합의했는데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합의가 나온 건가요?
The current plan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ased on strategic planning.
현재 한국의 작전 계획은 2010년 전략 기획 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1년이나 됐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지금의 작전 계획을 상세히 검토했고 이어 2019년 3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의 사령관으로서 첫 훈련을 하면서 2010년 이후 모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 이 전략 계획 지침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한국 국방부는 새 전략 계획 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작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장관실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20년 4월 한국 국방부는 연합사령관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는 오스틴 장관이 대화 상대인 한국 측에 매우 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었다고 봅니다.
기존의 전략 기획 지침은 북한의 현재 핵과 미사일 역량을 다루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The North Korean threat's all well known. We've talked about it. The threat has evolved, right? Short-range ballistic.
북한의 위협은 모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협은 진화해 왔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들도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건 비밀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습니다. 우리는 북방 한계선을 따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건 작전 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전략 계획 지침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계시는 동안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국 측 인사들에게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Well, cautious. I don't think that's the right word on my view to describe.
신중하다는 말은 제 견해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의 책무를 피력했을 뿐입니다. 2015년부터 계획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에 대한 동맹의 의무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을 원하거나 두 나라가 합의한 것의 기준을 낮추고 싶어 했습니다. 합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을 묻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건에 기반한 계획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만드는데 2년이 걸렸고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이 연합 방위를 이끄는 데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것에 기초했습니다. 상세하고 포괄적입니다. 저는 2019년 이전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2019년 동맹은 이전 3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이죠. 핵심 요소는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작권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We don't talk in terms of minimum or maximum, right? There's one standard.
우리는 최소한 혹은 최대한을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이 연합 방위 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사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을 재개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축소되거나 취소된 군사훈련을 복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차령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it's time for the alliance to have some serious discussion on whether it's time to resume some.
저는 우리가 축소했던 연합훈련의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타격단이 한국 영해나 한반도 인근에 온 것을 보거나 들은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5세대 전투기들이 한국 영공에서 훈련을 한 걸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입니까?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국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본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저는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유예 조치에 맞서 동등한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할 때 즉각적으로 이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험 유예 조치에 적절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줄인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한국 근무 당시 사령관님은 세 개의 직함이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엔사 역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say to those who say think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is
저는 유엔사가 남북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 철도 조사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2018년 여름 합의돼 나왔던 방안이었죠. 그것은 유엔 1718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 검토와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유엔사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유엔사가 준수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1950년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엔 결의밖에 없습니다. 유엔사는 제재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요. 당시 철도 조사 요청은 1718위원회에 의해 승인됐고 24시간 이내 그들은 군사 분계선을 넘는 게 허용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은 타미플루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타미플루가 군사 분계선을 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요청 후 18시간 만에 허가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타미플루가 북한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한국 통일부에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북한으로 운송하는 데 대한 조율을 이끌기 때문이었죠. 이런 사례들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엔사는 제재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My question is, I'm very unclear what it is we are trying to accomplish by declaring.
저의 의문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겁니다. 각국이 이런 말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나고 유엔사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창설됐다. 그렇다면 유엔사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 유엔사가 없다면 정전협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에는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분명히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3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My wife and I, we have so many great memories. I have
아내와 저는 한국에서 뜻깊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평생 함께할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친구가 된 한국 장성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다르지만 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국을 많이 좋아했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 내 여러 지역을 많이 여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죠.
지금까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에도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마지막으로 정제우를 보냈다고 보고한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러시아가 지난달 대북 정제우 공급량을 0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은 2020년 8월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북한에 32톤의 정제유를 보냈습니다. 이어 작년 9월에는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고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는 14개월째 대북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총 3만 18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앞서 2018년에도 다달이 적게는 300톤, 많게는 7,000톤 등 2만 9,195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 봉쇄에 들어간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도 러시아는 북한에 매달 2,000톤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지만 5월과 6월 각각 873톤과 1,320톤으로 크게 줄였고 8월에는 32톤을 보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또 다른 나라인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다가 올해 3월 587톤을 보고하고 8월까지 4개월 연속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에 매달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4,600여 톤, 배럴로 환산하면 38,332 배럴로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 50만 배럴의 7.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유엔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밀수 등을 통해 북한이 실제로 반입하는 정제유 규모가 연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연말에 접어든 이후 일부 경제 부문의 성과를 부각하며 올해 한 해를 승리의 해라고 연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른바 삼중고에 따른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비롯된 기저효과일 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여전히 심화되는 과정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 회의에서 당이 중시하는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 등 국가 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이라며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해라고 자평했습니다.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올 초 8차 당 대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평가를 내린 겁니다. 북한 매체들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성과를 결산할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연일 올 한 해 성과를 부각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여러 건의 특집 기사를 통해 국가경제의 자립적 발전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획기적 전진을 이룩할 잠재력을 축적한 해 또는 올해는 승리자의 자부심을 가슴 가득 안겨주는 추억 깊은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26일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올해가 승리해가 되는 데 이바지했다며 김정은 위원장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를 맞아 가용 자원들을 집중 투자해 건설 등 일부 분야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따른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비롯된 기저효과가 크다며 여전히 대중교역 봉쇄 등에 따른 경제 위기 심화가 지속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은 최근 북한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5%라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7년 마이너스 6.5% 이후 23년 만에 기록한 최대폭의 역성장이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2021년 상황이 2020년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 아니고요.
결국 국경 개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2022년에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현재 국경 봉쇄 기조가 그대로 간다는 건 거의 확실하고요. 지금 수십 년 전에 3대 혁명 소저운동 더 내려가서 지금 항일 유격대식 방법까지 다시 소환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에 지금 김정은 체제의 고뇌가 묻어 있거든요.
한국농촌진흥청은 최근 북한이 올해 총 469만 톤의 식량 작물을 생산해 지난해 440만 톤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지난해 북한의 작황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다며 평년 수준과 비교하면 올해 작황도 10% 정도 줄어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1년에 600만 톤 이상 생산이 돼야 완전히 그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이제 기본적인 그 수요가 충족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넣고 봤을 때는 농업 생산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조 소장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먹는 문제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수수의 시장 가격이 1kg에 2,000원 아래, 쌀은 4,000원 수준으로 유지돼야 안심할 수 있는데 현재 옥수수는 2,000원대 후반, 쌀은 4,000원대 중반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내년 보릿고개에 대비해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최은주 박사는 전후방 효과가 큰 건설업의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고 북한 당국이 올해 이 부문에 자원을 집중 투자했고 실제 시군 발전법을 채택하면서 평양은 물론 지방도시의 산림집 건설 등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집 건설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면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주민들의 구매력 감소로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완공 단계 또는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삼지연시나 평양시 보통강변 800세대 고급 주택구 건설 등은 경제 효과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 사업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조금이라도 성과가 난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부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자력 갱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해나가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줘야 되는 게 북한 지도부의 입장인 거죠.
최은주 박사는 고난의 행군 시절과 비교해 식량 사정이 나은 편인데다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당분간 자력갱생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박사는 그러나 장마당 경제를 체험하면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점은 북한 당국에게 큰 부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2015년, 16년까지는 경제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달라졌을 거라는 건 거죠. 과거에는 이제 정말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될 다행을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물질적으로 조금 더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풍요로워진 게 있고 제품의 질에 대한 걸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경제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외부에서 보는 기준보다 그 내부의 주민들 중에 그 기준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한범 박사는 북한에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이 정치적 사안을 떠나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국이나 한국과의 백신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함과 새로운 한 해를 맞는 남다른 소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장양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09년 탈북해 같은 해 한국에 도착하고 2015년 미국에 유학 온 30대 탈북민 김두현 씨에게 2021년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진짜 저희 가족에게 지연이하고 저의 어떤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지연이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저희 둘 다. 근데 올해처럼 그렇게 큰 성취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 많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미국에 와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희가. 뭐 공부를 좀 시작하고 나서 애들이 생겼고 또 그 애들을 보면서 뭐 어느 한 사람 공부하는 것을 뭐 서포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미 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며 탈북민 아내인 김지연 씨와 함께 육아를 병행하며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김두현 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에 계신 부모와 가족을 위한 지원도 거른 적 없었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대학 등록금 내기 힘든데 거기다 더해서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도 돈을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가 그 학비도 내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김두현 씨는 북한에서 살 때도 이 정도로 몸과 마음이 고생해본 적은 없었을 만큼 힘들었지만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사는 동안 사실 북한에서보다 더 고생을 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데 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북한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드디어 끝냈고 두 사람 다 건강하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고 그동안 또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30대 탈북민 부부인 김두현 씨와 김지연 씨는 각각 정치학과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에서 꾸준히 이어왔던 공부였지만 미국에서 마친 학업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다른 이유는 응원과 지원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 씨는 가족 모두 성탄절을 앞두고 고마운 분들에게 카드를 쓰며 여느 때와 다른 여유 있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이 단체의 소셜미디어를 관리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김 씨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2008년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30대 탈북민 조진혜 씨는 타주에서 생활을 접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한 지도 벌써 4년. 그동안 대학가와 교회 등에서 북한 인권 강의를 이어왔다는 조 씨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2년 전 선교사 파송을 받은 조 씨는 미주 지역 선교사에서 지역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 올해의 의미가 깊은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생명의 빚을 진 자죠. 왜냐하면 부족한 저희 가족을 중국에서 북한에서 살려주셔서 미국까지 데려오신 우리 윤열 목사님, 제가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작년 6월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탈북자로서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북한이 열리면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제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고요.
연말을 앞두고 조지아주에 남은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볼 계획이라는 조진혜 씨는 미국에 난민으로 온 지 10년이 넘었다며 소감을 나눕니다.
21살에 제가 미국 땅에 왔거든요. 근데 저는 34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 DC를 이사 와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고 지나가다가도 옛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느꼈던 게 이런 걸 보고 터가 닦였다라고 얘기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런 장소들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문득문득 미국 처음 와서 힘들게 정착하면서 일하면서 지나갔던 것들 신기해가지고 내가 진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제 쳐다보던 곳곳들이 이제는 추억 있는 곳이 되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게 전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지난 11월 말 미 서부에 정착한 20대 탈북민 청년은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1년 10개월 기다림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탈북한 이 청년은 VOA에 미국의 연말 풍경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미국 땅에 도착한 것이 꿈만 같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미국에서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고 싶고 이를 위해 새해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계획을 말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 평양 요리사 출신 탈북민 박명남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대한 원래 이코노믹이니까 회사들에서 나와서 대학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했다 그러죠. 어제가 애 생일이었는데 애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 말 들으니까 모든 게 다 내리라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 크니까 고맙다고.
미국에 정착한 지 20년이 된다는 박명남 씨는 올해 특별한 송년 행사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의 초청으로 오랜만에 탈북민들을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흩어져 살고 또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 한번 만들어주니까 그때 한번 얼굴을 보는 거죠. 그때는 만나야 뭘 하려고 어떻게 지냈는지 애들은 어떻게 컸는지 이것저것 얘기 나누면 반갑지 뭐 친척 있어요 뭐 형제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면 반갑지.
로베르토 홍 변호사가 이끄는 민간단체 재미 탈북자 지원단체는 지난 18일 연례 행사인 탈북민 송년회 밤을 열어 10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안부를 묻고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이날 초대된 탈북민들은 한 목소리로 올해 모임이 지금까지 행사 중 가장 특별하고 고마웠다고 소감을 밝힙니다. 행사를 마련한 한인 변호사 로베르토 홍 씨가 그간 암투병으로 쇠약해진 상황에서 마련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10년이 넘었죠. 매해 이렇게 연말이면 이런 식사 자리도 만들고 합의를 털어가지고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디즈니랜드 람미리 리버설 스튜디오 이런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비용이 비싸잖아요. 한번 그런 데 가려면 뭐 애들남 데리고 가려면 뭐 장난 아닌데 그거 항상 저지게 해주시고 누구네 집에 무슨 있으면 항상 그렇게
갑작스런 투병 소식에 놀랐고 이런 상황에서도 탈북민들을 챙기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군면도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 경제도 안 좋지 뭐 코로나도 있지 이것저것 이제 자기 몸 특히 건강에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탈북자를 탈북도 미안하고 좀 감동 많이 받는 거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제임스 일리 씨도 행사에 초대를 받고 온정을 느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사람 아주 수수하고요. 뭐 적시 무슨 뭐 이런 뭐 옷차림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쓴 사람이야. 뭐 한 10년도 남았는 차 그냥 덜덜덜 끌고 다니고 그냥 바지도 뭐 집에서 잠옷 바지인지. 뭐 죽은 바지인지 뭐 그런 바지 입고 다니고 아 사람이 어쨌든 너무 텁텁하고 너무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완전 반쪽이 됐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집에 다 끝나서 낫대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북한 사람들 보고 싶어서 이거 연말 모임 하자 해서 뭐 이렇게 기념품들 그다음에 뭐 선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야 정말 사람 눈물 나. 9개월 동안, 자기 말로는 9개월 동안 일 못했대요. 그 속에서 우유도 먹고 싶다고 돈 들여서 식당 예약했지, 선물들, 뭐, 기념품들 이런 걸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왔다고 또 무슨 뭐 100불씩, 200불씩 또 집어주지. 그러더라고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변호사의 암투병 소식에 마음이 아프고, 한결같은 그의 관심과 애정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지난해 VOA의 TV 프로그램 나의 아메리카 2편에 나누면 채워지는 것들에 출연해 한인사회와 탈북민을 초청한 자리에서 탈북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인 홍 씨는 2007년부터 민간단체를 이끌며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탈북민 망명 문제, 탈북민 사업 강연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런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느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북한에 둔 가족과 나누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낸 상황에서 불경기를 타지 않는 전기기술자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제임스 리 씨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희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뭐 친척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북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았다가 기회라도 열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브로커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형의 안부를 묻지 못해 답답하다는 리 씨는 가족과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항소법원은 앞서 반테러 법원이 구호 요원에 내린 장기 수감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사우디 법원은 사우디의 구호 요원인 압둘라우만 알사드안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사용한 데 대해 20년형을 다시 확정했다고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드안이 자신의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었으며 가혹행위 여부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사우디 관리들에게 강조하듯이 보편적인 권리를 평화롭게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드안은 2018년 3월 12일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적십자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남매로 미국 시민인 아리지는 사드안이 아무런 혐의도 모르고 영장도 없이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그가 익명으로 트위터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지는 법원이 장기 수감을 확인하자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메나 인권단체에 따르면 사드안은 4월에 풍자적인 트위터 문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테러에 자금을 내고 이슬람 국가를 지지하고 공공질서와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계속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